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박군입니다오늘은고린도후서4장지난주조금하다말은뒤에부터다시마치고요한복음들어가겠습니다고린도후서4장3절부터들어가겠습니다만일우리복음이가리웠으면망하는자들에게가리운것이다이렇게돼있지요이복음하면복된소식기쁜소식이렇게표현할수있는데성경에서보게되면마가복음1장1절보겠습니다마가복음1장1절을보시게되면써있는그대로의내용이하나님의아들예수그리스도의복음의시작이다하나님의아들이신예수그리스도가전해주는말씀이복음이다이런말이고또요한복음1장으로넘어가서보겠습니다예수그리스도가하나님의아들이시며복된소식을전해주는그런내용이복음인데요한복음1장보게되면요한복음1장보시게되면17절보겠습니다요한복음1장17절보시면율법은무엇으로말미암아주신것이요은혜와진리는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온것이다즉은혜와진리가복음의말씀이고은혜로주어진믿음의말씀이라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언어표현만조금씩다르지은혜와진리복음은혜로주신믿음의말씀이것이같은의미라는그런말이거든요해서만일예수그리스도가전해주는은혜와진리복음이가리웠으면망하는자들에게가리운것이다라고말하지요즉자기생각을끝까지하나님앞에고집하는그런사람은복음이은혜와진리가믿음의말씀이들어갈수가없다라는이런말이거든요이런것부분들도히브리서에서잠깐찾아서보겠습니다히브리서4장보겠습니다히브리서4장1절과2절보겠습니다우리는두려워할지니그의안식에들어갈약속이남아있을지라도너희중에혹미치지못할자가있을까함이라고되어있지요해서지형적으로는가나안들어가는것이이안식인데진짜안식은아니고그진짜안식새하늘과새땅에들어가는것을상징적으로이땅에표현된것이가나안이거든요그래서만약여호수아가안식을주었다라면굳이또다른안식에대해서말할필요가없었을것이다이런표현을하거든요그러니까가나안은애굽에비해서천수답이라고말씀드렸지요욕심을부릴래야부릴수없는곳하나님의은혜가운데살수밖에없고하나님만바라는사람들이있는곳이런것들이라는말이거든요그래서4장히브리4장2절보게되면저희와같이우리도복음전함을받은자이나그러니까복음을똑같이받았지만복음을통해서안식에들어갈사람이있고못들어갈사람이있다신천신지새하늘과새땅에들어갈사람이있고둘째사망에들어갈사람이있다이런말인데저희와같이우리도복음전함을받은자이나이다그러나그들은바말씀이저희에게유익되지못한것은듣는자가믿음을화합지아니합니다이렇게돼있거든요물론의역을해서듣는자가믿음을은혜와진리예수를통해전해진그말씀을받아들이지아니했다이렇게표현도할수있지만실제로듣는자가자기생각에골똘히그것에만집중하고있으면믿음이신말씀이시고믿음이신그존재가그듣는사람속에모을수가없어요고할수가없다그래서원래그문법적으로는듣는자에게믿음이화합해주지 아니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절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아신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담겨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조금 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게 되면 24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해서 택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이 세상 사람들이 현혹당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써있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떤 특정한 장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면서 27절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순간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조금 이따가 볼 것인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28절이 27절과 연결하는 고리인데, 자, 이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를 양식 삼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존재가 죽지 아니하면 독수리들이 그것을 양식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계시록 보게 되면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준다라는 말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죽은 시체가 되어야만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말처럼 인자의 임함은 누구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진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한다라는 이런 표현이지요. 누가복음 17장은 좀 이따 보시고 그 에베소서 2장 20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게 되면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안에서 금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마태복음 16장 2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25절처럼 자기 생각이 죽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처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갈라디아 또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과 욕심이 그릇된 신앙의 열심과 그릇된 지식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산 것이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처소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처소된 그 처소된 내가 말씀에 도구되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거할 수가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듣는 자에게 믿음이 화합해주지 아니했다. 죽음이 있어야만 독수리가 모이는데 죽지 않은 것을 뭐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식 삼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복음이 가리웠다라는 건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 2, 3절에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누구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육신을 입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람 100% 사랑하고 살 수는 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뭐를 했어요? 몸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신랑에 의하여 단장되어진 신부, 이 신부는 육의 몸 대신 어떤 몸이에요?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은 그렇게 되어진다. 해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그러면 복음이 가리워지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나름 자기가 하나님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모래의 집을 지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건 그리스도 터 위에 지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돼 있지요. 자, 여기 성경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세상 신 자체는 에베소서 2장 2, 3절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신, 이것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이 세상은 코스모로스나 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영원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시대, 그 어떤 시대 상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종교는 개혁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개종일 원칙으로 한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전제로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그 사고의 이끌림에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획득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체를 이 세상신 시대의 의식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 보시고 고린도후서 다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 있지요. 즉 허물 파라포토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심겨진 거라고 했지요. 파라 곁에 포토마 심다라는 것인데 핵심을 심은 게 아니고 곁가지를 심었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나오는 그런 구약의 율법적 형식 자체는 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인데 전부 그 상징을 실체로 여기고 믿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안식 자체는 안식일 자체는 영적인 그 안식의 세계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자기의 그 욕심에 수고를 그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골로새서 2장에 바울이 그런 것들은 상징이고 실체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던 그 죄로 이렇게 돼 있지. 허물과 죄니까 허물의 결과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죄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악과를 생명관 줄 잘못 알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살았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돼 있죠. 이 시대에 추구하는 그릇된 신앙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속의 의식이 그렇다라는 말이거든요.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율법은 뭘 이룬다고 했어요? 진노를 이룬다고 말했지요. 율법의 참 뜻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이 이 세상 신이 이끄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참뜻과 심정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돼 있지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본질적인 것, 본체,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린 복사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초상화다 해도 되고 표현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테이크 뷰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엿보면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4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그 후서 그 1장이나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네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성경 보게 되면 빌립보서, 로마서, 디도서만 1장 1절에 그 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오지요. 로마서 1장 1절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종 바울과 이렇게 돼 있고 동김의 디도서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종으로 먼저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게 있지요. 디도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쓰고 사도라고 먼저 썼어요. 그럼 실제로 맨 먼저 쓴 것이 로마서와 빌립보서와 디도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썼거든요. 둘로스라고 그의 완벽한 소유물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을 한다라 이런 말이기도 한데 실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종이란 그런 단어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는 그런 서신을 쓴 그런 성도들과 유대감이 깊을 때 쓰는 거예요. 굳이 자기의 사도 직분을 내세워서 권위를 드러내므로 듣는 사람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아주 신뢰하고 읽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가 돈독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정도로 돈독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어떤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그 1장에서는 종이라고 썼는데 이제 4장 5절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말을 쓸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이 된 어떤 것들을 바울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고 어떤 집사님하고 무슨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들 말만 목사지 종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종이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수준은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확실히 인정해 줄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천지 직분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내가 당신들의 종이야. 나는 당신들에게 군림하고 선생으로서 그냥 권위를 내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를 섬기고 자녀의 종으로 부모가 살듯이 이런 표현인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깊어졌을 때 쓸 수 있는 게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나는 너희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면 여전히 그들은 바울이 너희들의 종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뭐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이고 자기들의 영적 인도자고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여기 이 정도였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지금 이 글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성경에서 어둡다라는 이런 말 자체는 율법의 참뜻을 모른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토스라는 이 어두움이라는 건 그늘, 불투명 이런 말이지요. 해서 우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8절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율법 안에 갇혀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로 가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절과 5장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그리고 17절 5장 1, 2절 보겠습니다. 5장 5절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이 강림한다라는 말이 파루시아라고 말했지요. 이 파루시아는 그 컴백의 의미가 아니고 어필의 의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말했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했던 말이 내가 컴백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줄을 모르다가 어느 날 함께 있었네 깨달았을 때는 이게 뭐라 그랬죠? 어피어라는 말이거든요. 파루시아는 컴백의 의미와 어피어의 의미가 다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컴백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을 미리 보내주었기 때문에요. 해서 우리들이 이것도 지금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신천신지가 아닌 애타늘과 애땅에 임할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결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막 주장하고 자기들의 사고와 조금만 틀림 조금만 다르면 틀리다고 막 어거지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다고 말했지요. 육의 몸은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이고 영의 몸은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애타늘과 애땅 무엇도 없어져요? 바다도 없어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주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 잔다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먼저 당해서 영의 몸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죽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볼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존재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라는 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표현이지 진짜 육신이 잠잔다는 말도 아니고 육신이 죽음과 영적인 몸을 입고 사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해서 주가 파루시아 됐어요. 5장 1절과 2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있거든요. 주의 날이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되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는 자세히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장 5장 4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돼 있지요.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되기 전을 뭐라고 말해요? 어둠에 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를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두움 밤은 실제로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해방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를 어둠 속에 있다, 밤에 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게 되면 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5절 이렇게 3절 있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래 있지요. 왜냐하면 실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이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었었는데 하나 된 존재에서 우리가 설명을 쉽게 말한다면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나무에게서 뭐가 난 거예요? 가지가 하나 더 나온 것을 그 가지를 잘라서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도 함께 창조한 거예요. 성자도 함께 창조한 것이지요. 성부와 성자는 원래 하나였는데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예수라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낼 때 이 태초에 그 하나님 자체는 성부와 성자가 뭐 된 거예요? 하나였을 때를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생명이 빛이다. 그러면 생명은 요한복음 6장 63절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한테 이른 흐레마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요. 또한 예수님은 율법적으로도 어떤 분이에요? 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요. 그러면 율법이 뭐 된 분이에요? 완성된 분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율법이 완성된 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율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설명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런데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바울이 말하지만 그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율법에서. 죄의 파워는 율법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 그것이 이제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말하지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는데 그 흠 없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데 파워로 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다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처럼 하나님 안 믿으면 너는 죽어 마땅해, 지옥과 마땅해 이렇게 말하고 독설을 퍼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증거로 예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도 나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망정, 저들은 지옥과에 마땅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빛이 어둠이 빛이라는 건 복음의 말씀을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전하되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 세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건 말씀이 마음판에 뭐 된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자기 뇌 용량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이런 말 자체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인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관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신앙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면서요.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성경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군림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결코 군림한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사실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나처럼 되어지기를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할 때 이 왕을 세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왕을 섬기는 세상적인 종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으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듯이 왕은 오히려 섬기는 왕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이제 또 고린도후서 4장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게 율법의 참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밑에 있죠. 이 얼굴, 프로스포는 얼굴이라는 단어는 되지만 그의 인격, 그의 전 존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한다라는 말에서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표시가 되고 슬픔이 있으면 얼굴에 표시가 되고 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물론 그렇지만 아주 탁월한 연기자는 속에 진노를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확실히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 전 신격, 예수님의 인격과 신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인격도 있고 그는 육을 입기 전에 신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신격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신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마음이 비쳤다는 건 그늘을, 어두움을 쫓아내셨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육체의 몸, 사망의 몸을 입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몸이고 육체의 본성을,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법과 다르게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고 말하지요. 그럼 말씀은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죄인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죄를 많이 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기도 어렵고 알았다 손치더라도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요. 어두울 때는 더러운 것이 있어도 더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빛이 비치면 더러움 자체가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요. 낮이 되면 밤의 어두움 속에 묻혀있던 더러움이 드러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흠 있게 만들어서 흠 없는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흠도 티도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흠과 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 은혜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그 말씀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되겠지요. 이 질그릇 자체는요, 토기 그릇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이 토기 그릇은 분명히 고린도 그 로마서 9장 넘어가서 보시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영광을 받는다라는 건 진리의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뭐 받는 거예요?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외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걸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요.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릇이 우리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해요? 짓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이 땅의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질그릇이다, 토기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땅의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몸, 사망의 몸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큰 능력,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결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릇된 의식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품에는 자 우리가 살면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사면초가인 것 어디 빠져나갈 틈도 구멍도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4장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너무 열악하고 너무 그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허락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어떤 순간이 어떤 때가 있기도 있었지만 그것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도 언젠가는 뭐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힘이 들지만 지나가고요. 만약 못 견뎌서 죽게 되면 옮겨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재미난 예화가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 나이가 16살인가 아무튼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수녀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수녀가 아주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루터는 종교적인 일만 하도록 물심양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루터가 95개 주 뭐 반박문이나 이런 걸 쓰고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때 사람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책에는 써 있는 거거든요. 움츠러들고 있을 때 그 루터 부인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검은 상복을 입고 막 울고 있다라고 그래요. 검은 상복을 입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당신 왜 울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이 루터 아내가 루터한테는 말이 당신 하나님이 죽어서 울고 있는 거야. 당신 하나님이 죽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니까 뭐 자기가 아는 신학적인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속 살아있다고 막 그 자기 아내에게 그 설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루터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코 빠져 있어? 당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코 빠질 일이 없는데 나는 당신이 코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죽은 줄 알았네.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있던 루터보다 누가 더 지혜로워요? 루터 부인이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가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끔 실제 그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먼 걸로 얘기해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코너에 몰려서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나를 집어 넣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9절 보시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보세요. 짊어진다라는 이런 말 자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경 문학적 표현이라 그렇지. 아, 내가 예를 들면 가정 경제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아, 아빠가 책임질게. 짊어질게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질게 이런 뜻이지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표현은 예수 죽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음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죽인 당사자가 자신인데도 예수는 자기를 죽인 바울을 성도들을 용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를 죽인 현장 속에 우리가 없었다고 예수를 안 죽인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으면 전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하기 오셨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왔다라는 말이거든요. 율법에 그릇된 잘못을 율법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율법의 참뜻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러 왔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여기 몸에 항상 예수를 죽인 걸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타나게 한다라고 환해로라는 말은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문법적으로 사전적으로는 맞는데 이것은 명백히 선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 예수의 어떤 삶의 흔적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육체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니까 더 이상 그 육체를 통해서 일할 수 없지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 몸된 교회는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누구 육체에 채워요?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살지 못하는 예수의 그 남은 길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간다. 이런 표현 자체를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어간다. 이런 말이고요.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이런 표현은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이런 말 자체는 육신이 살아있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언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 항상 죽음의 직면에 있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다나토스인데 이 우리의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말 자체는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군 말 내놓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말을 내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표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순간 자칫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놓으면 바울은 그 순간 보는 거예요. 사망당한 거예요. 그 정도로 경각심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나토스 사망 선악과를 먹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죽음의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죽을 육체라는 건 사륵스라는 건 이 육체라고 돼 있는 사륵스는요 실제로는 육체라고 우리가 한문 문화에 고기육 몸체 뭐 이 그 몸과 육체를 동일시하는데 헬라에서 육체 사륵스는요 피누마의 반대말 개념이라고 논의 말씀드렸지요. 피누마는 하늘의식 하나님의 영 하늘의식이라면 이 사륵스 육체는 땅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땅의 본질상 의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 사륵스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할 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사륵스의 소욕을 거스리고 사륵스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게 이 육체 속의 본질상 죄의 성향을 집어넣은 게 있다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땅의 흙으로 빚어진 하늘의식의 반대 개념인 땅의 의식이 육체의 본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하늘의 몸, 영의 몸, 하늘의 몸으로 지어진 존재만이 죽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죽을 육체의 그것은 땅의 의식 자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게 있지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사망 다나토스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이 육신의 죽음과 자칫 잘못하면 말씀 잘못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험.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건네거나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건네거나 주장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지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는 곳이 가장 뭐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일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그런 표현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해 놓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보시면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표현은 나는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그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사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바울은 유대주의자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그런 위험 속에 있었는데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 생명 말씀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지만 때가 이르기 전에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지요. 바울도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40명이나 400명이라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심부름이 끝내기 전에는 인간은 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기에서도 생명 빼놓고는 다 건드려봐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곤혹스럽게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